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멍이 굳고 마음과 귀에 알레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다름이 아닌 비슷함으로 둔갑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압력받아왔고, 세상은 다름, 즉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거짓 복음에 대하여 교회는 교회의 세상을 이렇게 요구해왔습니다. 유사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이 유사 종교다라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기성 종교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를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기성 종교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또한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 복음에 대하여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차이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표기를 할 때에 유사 종교라고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 어느 상품을 바라봅니다. 그 상품을 바라볼 때그 상품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품의 메이커는 다릅니다. 유명 메이커이기도 하고 또 유명하지 않는 메이커이기도 하고 또볼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에 요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두고 유사 종교라고 말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요구 앞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유사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고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런 부분을 두고 유사 종교다, 그리고 유사 종교 위원회, 또 연구회 이런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분이 이단을 연구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할 때 이단 연구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부각해야만 합니다. 이단 암전에서 이단자들은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은 정작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완화되어진 유사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행안의 변론이며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변론이며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6장 13절과 14절에 증인들을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거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증인들을 통하여 고소를 당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성경과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말하게 될때 그것이 율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고소 앞에서 대제사장 심문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고소자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받은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주된 내용은 이 거룩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한 곳의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예비적으로 어떻게 잘 성취되어져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예비적인 정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정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 정치가 계속되게 될 때 이 예비 정치를 두고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워잡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완전한 성취를 두고서 여자의 우선에 대해서, 즉 그 여자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 그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하기를 마지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6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서령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이 의미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령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수고하니까 그렇게 보이게 해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가 서령의 얼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공회원의 안전자들이 서레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레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개념과 함께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변화상상에서 그 사실들을 설명하는 장면을 잠시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얼굴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 그러므로 서대반에게 보여줬던 그 얼굴, 서대반이 보여주었던 그 얼굴은 단순히 어떤 충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있었고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그리고 증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증인들의 고발은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이름을 밝히면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졌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참된 정인을 통하여 거짓 정인을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정인을 통하여 거짓 정인을 정죄하셨습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대제를 생각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그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둘째, 스데반은 그의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말했다. 셋째, 스데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스데반은 그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의 성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원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외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승리를 어떻게 취하시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이 동일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야외 하나님의 인재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룡기 2사장 16절에 야외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체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 자녀라 야외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외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기를 때 야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구약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만 성전의 모습을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모이게 하여서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영광 구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현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광 구름을 통하여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측면의 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편 29편 3절을 봤는데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 시편 29편의 모든 내용들은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물 위에 계시고 우레 소리를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 소리와 구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구박을 애굽 땅에 내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불의 소리와 같다, 우박과 같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때때로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게 되어지면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의 대적자가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불의 소리를 임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소식은 불의 소리와 그리고 땅을 진동하고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름을 보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영광의 하나님으로 불렀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데는 단순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사내들의 고발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너희 고발하는 것이 진실이냐라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로 보았듯이 하나님을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때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백성들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리와 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땅을 진동하며 찾아오게 될 것이다. 감사성이 나태하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현장을 보다십니까? 우리의 소리 같은 그런 일들, 땅이 진동하는 일들, 암사슴이 나태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정말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연 영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올 것입니까? 세례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고소인에게입니까? 이는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세례받은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장 2절부터 50절까지는 51절 하반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열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52절에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등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이 표현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의인이 오시라고 하는 예고한 자를 죽인 사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선지자들에 대한 자세와 선지자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기도하였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이 내용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부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가져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을 통해 가져오신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준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신묘 막체가신 그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신 이 신에 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완공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과 율법의 말씀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그러므로 성경과 율법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떠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뭡니까? 심판이 때문에 그냥 돌아섰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돌아서서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던 그런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야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한 중이라도 외국의 포로에 가서 그 포로에 내라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포로를 왔던 그들이 성전 자기 집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책을 읽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주 돌아서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아주 돌아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사였고, 그들 중에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떠나시면 하나님의 버리십니다. 간단히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너희가 영원히 아주 돌아서서 나를 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영영히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말씀 보면, 너는 야훼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놀랍게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 자들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한 번쯤 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 안에 와 계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와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거스려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6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하라고. 너희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죽이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의 모형자들을 드러내고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자신을 성전신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성전신앙과는 차라리 하나님을 가두고 율법을 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길을 오늘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구원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하여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자신의 구원자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참된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을 섬겼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서대반 지적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므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들은 선지자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경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말합니다. 이 성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은 지금 또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의 현장 앞에서 스데반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갈래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잘 행하였기 때문에 공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여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이 공의로 너희를 심판한다면 죽음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목이 굳다. 오늘 말씀 보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우리가 전에 하이델베르크 갈 때 할례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낸다. 생명길을 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길이 열려 생명길이 덮여져 있었는데 생명길을 연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할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생명의 길이 없는 사람들아. 생명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아. 생명을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보다 더욱 악한 죄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오면 계속 박해했습니다. 의인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예고된 그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이제 진짜 의인이 왔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들을 이야기할 때 때때로 이 본문에서 이 의인이다라는 이 표현들은 단순하게 어떤 어렵게 사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의인을 자가 존자요 살인한 자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들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3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말은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이 참된 말씀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너희가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너희는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내 몸 안이 참 성전이고 내 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된 증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증인은 증언합니다. 지금 어디가 성전이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그 성전을 버렸으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느냐 과연 나냐 아니면 너희냐 너희 조상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버렸고 성전을 버렸다. 너희는 더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참된 그 의인을 죽였다. 그렇게 아주 단정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된 그 의인이 열어놓으신 그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 성전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주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정말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아주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두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잊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릴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예배하는 길을 위하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호해 볼 때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방편을 가지고 내가 피하면 내 몸이 보호받게 될 것이지. 말씀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에서 내가 보호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가 신천지 때문이었다라는 말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고민해 보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르치고 마지막 때를 두고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교회는 주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가르쳤을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이라고 말하며 가르치며 잘못된 이단의 진리를 가르쳐도 교회에 직분자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지 신천지 잘 됐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사실은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면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생겨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가만 놔둬도 심판당한 겁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심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저도 뭐 이렇게 카카오 라이브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하며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 바도 아니고요. 만약 이 바이러스가 지속되어져서 교회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게 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만나 뜨거울 때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두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럴 때에 이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이 상황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웠습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비난할 수 있지만 이런 위기의 때가 오면 국가의 위기의 때에 그 어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덕 배복을 보면 여당이 많니? 야당이 많니? 그걸로서 거의 도배가 되어있어요. 그거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사람을 살려놓고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대우에는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말씀만이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